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인데요. 성경을 찾으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빵을 먼저 떼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첫 번째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빵을 나누시고 나누어서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식사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식사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식사 후에 그와 같이 잔을 지부사 또 이제 잔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먼저 나누고 또 영적 식사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잔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인 그 소위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것은 이제 그냥 심심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도구로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러한 어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병자들이 다 이제 고쳐져야 되고 이런 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대언자,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가 이제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오병이어입니다. 병자가 이제 떡병자를 써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역 성경에도 다 떡으로 돼 있고, 근데 사실 그게 떡이 아니라 이제 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빵이죠. 떡은 쌀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성경에 그 밀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하는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베들레헴도 이제 이게 빵집이에요. 떡집이 아니라. 예,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밀의 의미가 굉장히 처음서부터 정교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다섯 개의 빵덩어리와 이제 두 마리의 물고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거둔 그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런 기적이죠. 자, 요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무상급식에 맛이 들린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닙니다. 필사적으로 따라다녀요,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들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냥, 공짜로 빵 준다니까, 공짜로 밥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너희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 이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4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그 만나, 이제 그것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그 만나의 실체가 나였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더 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51절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살아있는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는 말까지는 아마 유대인들이 그냥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 살을 지금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지금 자기 살을 베어내서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야? 우리 보고 그걸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 내가 따라다닌 사람이 정신병자였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야, 이런 식이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무상급식을 해줘도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어라.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라. 이건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면서 6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야, 이런 것을 따라다니기는 이런 사람을 추종하기는 이건 불가능하다. 아, 이건 미친 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족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다시는 예수님과 이제 상종도 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는 이제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아니, 예수님 믿으면 뭐 그냥 어느 일종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냥 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찬송하고 뭐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뭐지?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라?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지금 하신 예수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은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서 50년 동굴 면벽하고 50년 쑥만 마늘만 먹고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고아가 자기 부모, 자기가 이제 잃어버렸던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고아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부모가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애를 찾는데 이게 내 애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만큼만 그 아이가 고아가 그 부모를 알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인간들이 고안에 내서 섬기는 그러한 신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뭐 신령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부모가 죽어서 신이 된그 조상 신이 있습니다. 뭐 최영 장군 신, 뭐 어쩌고저쩌고 신이 있어요. 용왕신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름이 쫙 끼치겠죠. 소름이 쫙 끼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안해 낸 어떤 신, 그게 무슨 주피터가 됐건, 포세이돈이 됐건, 뭐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애나가 됐건. 이런 어떤 인간들이 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어느 날내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 정말 이 소름이 돋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지극히 사랑한다. 그것을 글을 통해서 글의 형태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에게 전달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묘사하실 때 인간 관계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 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관계를 너와 누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너희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 목숨만큼 사랑하지?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영의 아버지야.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남녀 사이에 사랑해서 부부가 되지.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되지.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 친구 간에 정말 그 이 좋은 친구 간의 그 우정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지. 내가 너희의 친구야. 너희 선생과 제자 간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참 다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이렇게 받는 그런 관계가 있지. 내가 너희의 선생이야. 한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계, 그 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닌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그 관계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양 떼인 자신의 백성에게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몸인 자신의 사람들에게 옷이 되는 분이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옷 입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입는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가지가 되는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는 그런 사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길이 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쭉 따지고 보면 사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나는 너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해. 너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전해라. 너희가 나를 이제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명령들을 수행하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제가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어떤 신이 뭐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우리를 보낸 거냐 너를 당신을 보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출애굽기 13장에 거기 14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군데서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뒷부분에서는 스스로 계신 이께서 이렇게 돼서 우리말에는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게 이제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 am이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I am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으시고 I am이다.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I am 하면은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I am a boy라든지 I am a girl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나는 I am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I am이야. 이게 그냥 내 이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제 완성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할 때 이제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I am 다음에 뭘로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로 한정되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I am 다음에 뭐든지 넣어도 되는 거예요. I am 우주다. I am 뭐다를 계속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를 보여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I am the bread of life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이 I am이라는 이 표현이 이것을 유대인들이 듣는 순간에 I am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I am 뭐뭐뭐, I am 뭐뭐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냐면 지금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서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들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I am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이유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뭘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이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이야. 너희의 의미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8절 거기 한번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이제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I am 그것에 그곳에 지금 연속선상에서 이 IM을 또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9절에서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미상으로도 지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자기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 취급했다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느낀 것이고 계속해서 이 I am을 들먹거린단 말이에요. I am을.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필요한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존재야.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이제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3절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자,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밥입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야.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I am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건 뭘까요? 마신다는 것은 포도즙을 마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그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잔치에서 이제 포도즙이 빠질 수가 없었거든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그래서 마신다는 것은 그 즐거움에 대한 이제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나는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이고 나는 너희의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이러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생명이 없이 파멸하는 존재고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이 피 이것이 또 예수님의 상하신 몸 이것이 이제 그 죄인을 위해서 이제 대가를 치러 주신 그러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신 것에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의미가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내 살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즐거움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살이 되고 그 사람의 피가 되는 음식처럼 그 사람과 나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뭘 먹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몸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뭐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과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은 그 몸에 그런 이제 상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섭취하게 될 때 영적으로 예수님을 섭취하게 될 때 예수님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 안에서 소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살이 되시고 필요한 피가 되시고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피 자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먹고 마신다는 행위는 인간이 가장 빈번하게 행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제일 빈번한 건 물론 숨 쉬는 거겠죠.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빼놓고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세 번 하는 게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되기를 원하신다.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24절과 25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는 표현이 빵 얘기에도 있고 이제 잔 얘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것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실제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이것을 실제 예수님의 살과 실제 예수님의 피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렇죠? 사제라고 불리는 그 거짓 마법사들이 자기들이 축성하는 순간에 이게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법사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완전한 신성모독이에요. 사제가 일개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이게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것은 그야말로 마법을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서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상속 언약의 피를 기억해라. 내 죽음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실제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신과 나뉘지 않는 도저히 나눌래야 나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것이 참 귀한 것이라는 것,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하나의 규례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많이 담겨있는 그러한 규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